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요한일서는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으며 주님께서 함께 부르신 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같은 저자인 그 요한이 썼던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추상적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한 인간으로 제자들의 삶에, 우리 인간의 삶에 깊이 찾아 들어오셔서 현실을 함께 살아내신 그 모습이 이제 요한복음에 잘 묘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그러한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떠올리게 되죠. 그분을 떠올리면서 그래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해 주셨지.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그 인류애적인 어떤 그 추구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셨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그 자신이셨지라고 하며 그러한 그 기억들을 바탕으로 이 사도 요한이 또 자신의 어떤 가르침을 그 원하는 인도를 원하는 그 공동체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이렇게 써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이 요한일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어느 시대나 도전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그 2000년 교회 역사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역사까지 함께 포괄하여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수천 년 교회의 역사 동안에 언제나 도전이 없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도전의 그 대부분의 이 내용들은 외부로부터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도전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도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들의 공동체라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그 반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그 공격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항상 이제 교회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러한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생이 너희 안에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보았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기 어려운 현실들이 매일 우리 앞에 도전으로 이렇게 다가오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내일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 밝은 전망보다는 언제나 그 내일은, 미래는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자기 손 앞에, 자기 손 아귀에 그 붙잡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한 그 불안함을 앞에 우리가 항상 놓여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그 불안함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고, 그 불안함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신자의 참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소망의 확신 없이 어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확신 없이 없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여러 그 공격과 여러 위협 앞에서 그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서는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그리스도께 너희의 소망의 닻을 두어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1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해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 망하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게 하는 이들, 함께 교회로 묶으시는 사람들, 함께 너의 관계 속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사람들, 망하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는 망할 사람, 너는 끝난 사람, 너는 이제 내가 신경도 안 쓸 사람 라고 하며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오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이시니, 너희가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 주님의 성품이, 그 주님의 일하심이 너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1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만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령을 어떤 회방하는 죄라고 소위 말해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러한 그 죄를 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죄가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할까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정도로, 야, 저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구원 못하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의 초점은 용서받지 못할 종류의 죄가 있다, 그러니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너희가 항상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가 이 말씀의 초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오히려 17절에 있는 거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가 그 항상 죄의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왜? 18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구원파적인 논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도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 옆에 있는 자매를 그 망할 사람으로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끝까지 그가 망하지 않게 옆에서 돌봐주어라, 그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 자체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어떤 그러한 그 해석은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3장과 4장에서 적그리스도를 너희가 주의하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육체로 오셨다, 주님이 인간으로 현실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기독교 신앙은 가상이 아니다, 환상이 아니다, 관념이 아니다, 실제적인 삶이다 라고 하는 이 강조를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놓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실수합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일들을 많이 저지를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그 분명한 어떤 확신과 어떤 분명한 결과를 누리면서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20절에 보시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그 어떤 기대에도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처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붙드신다,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너의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도 요한의 이 성경의 권면과 축복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주의의 내용은 신약에서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아니 성경 전체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주의입니다. 그 주의는 무엇입니까? 21절은 이렇게 갑자기 끝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붙드실 테니 소망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안심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부로 이렇게 향해 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을 느닷없이 이렇게 끝내죠.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로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의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문제는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특정한 시점에만 일어났던, 그리고 지적을 받았던 문제가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지적했던 내용인 동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어떤 그 제한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언약의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주의하라고 경고되어지는 이 우상 숭배, 이것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 이제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그 우상 숭배에 관한 어떤 그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쪽 즈음에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이 유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적하신 그들의 죄의 핵심되는 내용은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또 끊임없이 어떤 그 죄의 지적들을 이제 할 때에, 죄의 현실을 폭로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또한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에게는 지금 그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알 신상도 없고 아세라 신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우상숭배를 너희가 주의해라 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지금 바알 신상도 없고 아세라 신상도 없지만 그 바알 신상을 만들어내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내는 인간 마음의 그 중요한 어떤 경향성, 그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죄된 본성, 이것이 여전히 그 구약의 이스라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의 경고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그 우상숭배가 그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폭로되었던 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다음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시고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다다르게 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비롯한 어떤 거룩한 율법을 주신 직후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상숭배의 문제는 어떤 타종교를 섬기거나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들을 향한 경고가 아닌 것이죠. 우상숭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경고인 것입니다. 이 32장을 이제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우상이 만들어지는 이 시점, 이 배경을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당시 최초로 대제사장으로 이제 부름을 받은 그 아론에게 그 권면하여 만들게 그 우상을 만들게 하는 어떤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딘 것 때문입니다. 모세는 나름 이유가 있죠. 왜 지금 계속 못 내려오고 있죠? 40일 동안이나 지금 주님께 계속 율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어떤 상징적인 인물인, 대표적인 인물인, 자신의 어떤 리더십인, 자신의 리더인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 사라지자 그들은 너무너무 불안한 것이죠.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하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들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분이라는 걸 이들이 직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들이 알아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넘어서 계시는 우리의 손 아귀에 우리가 붙잡을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조작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분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불안함,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조작할 수 없는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작 가능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통제 가능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굉장히 분노하시죠. 우리가 나중에 이후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애굽 땅에서 섬겨왔던 혹은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경험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듯이 자신들의 통제 가능한 것, 자신들이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존귀한 것인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구할 수 있는 귀걸이, 자신들이 구할 수 있는 장신구,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 어쨌든 자신들의 손으로 어떻게 통제 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다라고 하며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눈에 눈 앞에 두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사람들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들의 계산과 자신들의 어떤 조작과 자신들의 손아귀의 어떤 쥐고 흔들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거부하시죠.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없는 것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과의 끊임없는 투쟁이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구약의 역사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하여 자신을 거부하죠. 저는 하나님을 그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러한 그 소원과 제가 원하는 어떤 그 내용과 저에게 어떤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어떤 그런 분으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간구, 소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깨시고 그들의 현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전하심으로 그들의 때로는 그들의 현실이 그 이루어지는 어떤 기반을 파괴하시면서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생각들을 깨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고난을 만들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견디기 힘든 또 버티기 힘든 막막함을 우리에게 주죠. 그런데 그걸 넘어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이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여기서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지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의 부재.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에게 확실한 지도를 확실한 안내를 해주지 않는 그 모세의 부재의 상황을 견뎌야 되는 것. 그들은 거기에서 실패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언제나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죠. 여러분, 내일이 확실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내일은 불안하죠. 불확실하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오늘 그 들에서 화려하게 피는 꽃 같지만 곧 아궁이라고 하는 그 불길 속에 던져지는 인생같이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야말로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의 가지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노력과 조작으로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체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또 그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또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승리를 말씀하시죠. 얘들아, 힘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행동이나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주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따르는 그 제자들,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이면에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향한 어떤 근심과 또 걱정과 염려와 또 그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장에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18장을 한번 보실까요? 18장에 보시면 그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이제 이렇게 한 무리가 오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16장에서는 바로 전전장에서는 얘들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17장에서는 주님 제가 저희를 보내는 것이 정말 제 마음에 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저들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이 18장에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어떤 이 병정들에게 나는 붙잡아가고 저들은 놓아주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요한에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굉장히 그 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확신에 차서 하시는 이 말씀과 이 실제 이 행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간극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베드로의 행동은 이것이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이 세상을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가장 부합하는 행동을 한 사람은 베드로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세상의 도전에 맞서서 어떤 칼을 휘두르고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그 강하게 어떤 그 주님 자신의 스승을 잡아가는 어떤 그 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어떤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 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이 승리의 개념과 제자들, 이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승리의 개념이 얼마나 먼가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주님이 생각하시는 승리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다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 제자의 심정이라면 금방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승리의 개념은 붙잡혀가는 겁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승리의 개념은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망하는 자리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오해와 불안과 두려움과 막막함과 어찌할 수 없음을 끌어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승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이 베드로는 그 주님의 어떻게 보면 승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대적자로 지금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칼로 막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시는 것은 너무나 불안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막막하고 불안한 길로 가는 것보다 내 손에 쥔 칼이 더 분명하지 않는가라고 지금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어떤 심정 우리 모두가 쉽게 하는 어떤 행동들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구약에서 그 모세의 부재를 견디지 못하며 그 불안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며 자신들의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금붙이를 가지고 녹여서 우상을 만드는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시대나 그 조류의 어떤 한 시대상에 그 기대서 너무 많은 설명을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시대의 문제로 탓하거나 이렇게 돌릴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신앙인으로서 결코 만만치 않은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동의하실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교회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뭔가 새롭고 신선한 것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태에 이어난 혹은 세상보다도 더 세속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 또 그런 사건들 우리가 목도하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흥의 시대나 기독교가 처음 우리에게 우리 이사회에 그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이렇게 빠졌던 우상숭배의 위험성은 여전히 성찰을 요구하고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보여줘야만 하는 이 시대에도 역시 우리가 함께 주의해야 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내용을 어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으로 설명하고 싶은 충동, 그거는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편지의 끝에서 경고를 해야 할 만큼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붙잡히는 어떤 내용으로 신앙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멋진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동의할 만큼 어떤 훌륭한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건물이 멋있습니다 라든지 목사님이 잘생기셨습니다 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유력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어떤 핵심을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 손 안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어떤 세속적인 어떤 내용으로 평가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게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요한일서를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누군가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뭐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면 이 삶 속에서 누군가를 더 잘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더 많이 배려하고 더 깊은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때에 의도하셨던 선한 깊은 그리고 아름다운 인간 본연의 그 심성이 드러나지 못하고 왜 더 이기적이고 왜 더 표독하고 왜 더 다른 이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자리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가라고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쩌면 참된 신자란 참된 목사란 참된 장로란 참된 권사란 참된 성도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상, 자신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상, 자신이 만들어 놓은 교회상을 설파하면서 나는 그 기준 안에 있으니 나는 그러한 기준 속에 있으니 얼마나 내가 훌륭한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확신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된 신자라기보다도 정말 참된 신자란 이 길이 맞는가? 왜 모세는 사라졌는가? 왜 오지 않는가? 왜 주님은 잡혀가시는가?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가? 라고 하는 모세의 부재의 그 40일을 우상을 만들지 않고 견디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사흘 동안 그 부재하셨던 그 시간을 막막하지만 형언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통과하려고 하는 사람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이렇게 확실성,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분명함, 내 손아귀에 잡히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 이것이 신앙이야라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거짓이고 허상에 불과하니 나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을 거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오실지 모르지만 그 불확실함을 견딜 거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이 아닐까요? 역사를 보면 우리가 후대에까지 기억에 남는 사람들 그리고 후대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뛰어난 정치력과 군대로 정권을 바꿔낸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왕조를 세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혼란의 시대에 인간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닌데 인간의 가치란 이런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인간은 자기 스스로 그 가장 인간답지 못한 일들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고민했던 예술가들, 시인들 그리고 그들이 남겨놓은 것들이 사실 그 후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그 심란한 우상 숭배의 역사 속에도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심지어 성전이 무너지는 그 속에도 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까? 모두가 우상 숭배를 하고 모두가 떠나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당시에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는 그 어떤 유력한 사람들보다 예레미야는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시죠.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성과 눈에 보이는 어떤 분명함을 성취하고 이뤄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설명하기 어렵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상의 도전은 언제나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쉽게 해소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현실을 묵묵히 감수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앙인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 그 삶을 채우고 그 길을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시대가 혼란합니다. 교회의 상황도 밝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확실함으로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불완전함과 그 모호함을 견디고 선한 인생이 있었다는 것 바로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증언 한 고백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의 한 증거로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때로는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 폐허요 또 참화 속에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세상을 망친 이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다음 세대에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사람으로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감수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불확실함과 이 막막함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 확실성으로 바꾸기 위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이 막막함을 믿음으로 견디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